이제 국내 선교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해외 선교까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느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권 선교까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날로날로 조금씩 열매 맺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 선교가 끝나고 나서 이젠 선교적 제자로의 삶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다시 맞이하려고 하니까 밀린 업무들도 있고요. 다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리듬도 깨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상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또한 그러한 일들과 관계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한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담화와 또한 고난 내러티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고난 내러티브와 고별 담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고별 담화가 있다 보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열심히 잘 사역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왔었던 주인이셨고 또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는 자기를 떠난다고 하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제자들의 근심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당연할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선생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떠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근심하는 반응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13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이 아닌 기쁨을 또한 선물하십니다. 또한 근심이 아닌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고 있는 또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더라도 다시 올 것이고 또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시 안, 안 않고 또한 약속의 영을 또한 약속하는 장면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25절부터 26절까지의 단락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제 성령께서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28절까지 평안으로, 평화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1절까지 사명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한번 이렇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용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이단도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파라가 곁에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클레이토스는 이제 칼레오, 부르다라는 것이 합성어인데요. 이 전치사와 부르다를 합친 것을 명사화시킨 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다 보니까 어떤 성경은 뭐 조력자, 변호인, 아니면 헬퍼, 뭐 상담사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죠. 이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 앞에 정관사인 호를 붙이면서 그거를 어떻게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통 이제 부를 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변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한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있어서 이제 보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동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일곱 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멀어진가 하더라도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한 이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문맥을 볼 때 법정적으로 변호할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보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보증하시니 변호하시니 반드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사역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어떠한 상황도 굉장히 좀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에 돌아와서는 밀린 업무와 많은 일상을 맞이할 때는 오히려 또한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이레네 혹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히브리 백성들은 이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샬롬의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샬롬의 때가 시작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샬롬을 많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반에 보게 되면 그 팍스 로마나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가 팍스 로마나 시대 때였었는데요. 그 시대 때의 배경을 설명을 하죠. 그때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었냐면 구레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렸었던 이 통치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예수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평안이 점진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거룩한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또한 겸손의 왕, 또한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주시는데요. 정복이 아닌 죽음으로 또한 다스림이 아닌 희생으로 평화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쉽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버텨라 라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의 두려움조차 갖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었던 걸 보지 않았냐?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위격 혹은 신분적 부분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즉 바로 이 부분은 평화의 기원, 예수님의 기원,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도 로마가 주는 평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화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또한 평화를 갖기를 또한 소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적당한 신앙생활로 나와 회사가 평화로우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쉽게 합리화하고 타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실 세상의 영화와 혜택이 바로 평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 참된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에 해피한 삶, 그러니까 즉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블레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는 다 아시겠지만 해픈드에서 어원이 시작이 됐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느끼는 감정, 그거 감정이 행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 삶보다는 블레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블레싱은 블루드에서부터 기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시작된 삶이 참된 축복의 삶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청년분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한 십자가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우리 29절은 연결구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연결구로 한번 보는데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락이 사명이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달락은 마지막 달락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가 왔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달리러 가실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임금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총 3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통 사탄을 지칭할 때 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 사탄이 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의 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의 때입니다. 30절에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 사탄이 그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분께서는 위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민은 예수님이 이제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평화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전쟁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끔은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그러한 평안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귀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